신명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한 일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저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예물들이 나옵니다. 흠이 있는 것, 악질이 있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건 온전치 못한 그런 것들이죠. 이런 소와 양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소와 양이 크냐 작으냐, 비싸냐 싸냐 이건 별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정결한 것이 되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런 흠이 있는 것, 악질이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정결해야 되고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가룟 유다가 이순 팔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니까 그 악했던 대제사장들조차도 그 악한 돈을 성전에 드려서는 안 된다 하고 밖으로 빼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악하게 버는 돈, 좋지 못한 것,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 그러면 그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사실은 17장 1절을 따로 띄어서 보아서 그런데 앞부분에 나왔던 16장 18절부터 지금 읽은 17장 1절까지가 사실은 한 단락입니다. 우리가 문단을 좀 잘못 나눈 거죠. 앞부분에 보면 처음에 이제 절기에 대한 내용이 16장에 쭉 나오고요. 절기에 대한 명령이 끝난 뒤에는 재판관 지도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재판관 지도자에게 재판관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뇌물을 주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과 뇌물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옆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을 세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재판장과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이외에 다른 우상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7장 1절에서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예물을 갖고 오지 마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쭉 놓고 보면 어찌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크게 흐름이 벗어나지 않고 재판장에게는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는 흠이 있는 재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결국 7장 1절까지의 내용을 보고 좀 크게 이야기하자면 그분께 합당한 것을 드리라는 거죠.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에게 합당한 무언가 보수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에게도 그에 합당한 보수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합당치 않은 것들을 뭔가를 주는 것, 가령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거나 제사장에게 악한 것을 주거나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것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단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크게 보면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이 망령되이 일컫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합당한 마음, 마땅히 행동해야 되는 합당한 말, 또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그게 이제 올바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뭐 재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상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면 안 됩니다. 재판하러 가서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 밉다고 해서 거짓말로 또 한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누군가를 재판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사람에게 내가 대해야 될 적절한 합당한 행동을 하나님께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해야 될 합당한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명령을 하신 거죠. 지금 비록 명령에서는 재판장과 관련된 것, 하나님을 향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행동하고 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여서요. 사도 바울이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죠.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관계 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향해, 아내는 남편을 향해, 부모는 자녀를 향해, 자녀는 부모를 향해, 종은 상전을 향해, 상전은 종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당한 행동,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 지도자는 국민들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기고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것이고 또 지도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한 통치자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청지기답게 이 권력을 잘 맡겨진 기간 동안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질서 잘 맞게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2절부터 7절은 그러면 만약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재판장을 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두었으면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상황이 2절 3절에 나와요. 죄를 짓는 것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게 범하는 죄가 나왔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 16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나무로 상을 세우든지 우상을 세우든지 주상을 세워서도 우상을 세우든지 그렇게 우상을 세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신들을 아예 섬긴다든지 일월 성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아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텐데 내가 뭐가 필요한데 저 우상에게 가서 좀 복을 달라고 해야지 이런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우상 숭배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길을 내가 가야 되는가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지도자로 삼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일월 성신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일월 성신을 주로 섬길 때 인류는 주로 어떻게 섬겼느냐? 우리가 바알을 섬기듯이 혹은 또 이렇게 아세라를 섬기듯이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일월 성신을 대체로 언제 섬기느냐면 점을 칠 때 혹은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뭘 결정해야 되나 그럴 때 하늘을 보고 점치듯이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인도자, 재판관, 지도자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서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일월 성신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월 성신을 따라가는 건 이거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점을 치죠. 괴를 보고 손금을 보고 관상을 보고 막 그래서 뭐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관상이 안 좋으니까 어떤 점을 빼라. 여기다 점을 그려 넣어라. 손금이 짧으니까 손금을 조금 늘리자. 뭐 줄여라.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따라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그 지도자로 삼는, 그리고 그것을 재판관으로 삼는, 그게 이제 우상숭배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상숭배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4절부터 7절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냉혹하게 그리고 아주 엄밀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이 너에게 알려지거든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저 사람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게 되었으면 자세히 조사를 해라.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일 때는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한 사람이 누군가 미워서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증인이 확실하게 교차해서 확인을 하라는 거죠. 두 사람, 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래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에 있었던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제단 곁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거나 일월 성신을 섬기거나 악한 길을 따라가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죽여서 그 악을 너희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과 관련된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2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지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앞부분에서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재판관은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재판관에게 뇌물을 준 자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벌을 주는 게 이런 벌을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누군가 재판관에 뇌물을 줘다 발각이 됐어요? 처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재판관이 재판하기 전에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게 발각이 됐어요.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죄는 돌로 쳐서 죽여서 없애지만 뇌물 받는 죄는 뭐 그건 공동체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거지. 죄 짓지 마라.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뇌물을 받은 사람도 뭔가 구체적인 형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가 알아서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그냥 그대로 형벌 규정이 없으니까 형벌 안 주고 넘어갈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러 종류의 죄악에 대해서 형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벌을 안 내려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죄의 삭스는 사망이어서 결국 어떤 종류의 죄를 짓건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형벌을 죽임당하는 것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질문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17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뭐 점을 치는 사람 아니면 무당, 박수, 신접한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우상 숭배하게 끌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뭐 그건 다른 본문에 나오고요. 지금은 우상 숭배하는 거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 나는 막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거나 무당이 되거나 이건 아니고 좀 점을 좀 보러 다녔습니다. 그냥 좀 일월 성신을 보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을 보고 좀 점을 좀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던져야 되는 현실적인 질문,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렇게 했는가?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었으면 1번 솔로몬부터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솔로몬을 돌로 끌어다가 쳐서 죽였으면 나라가 분단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먹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리했을까요? 글쎄요. 그건 알기가 어렵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악도 제대로 처리를 안 했는데 그것보다 사소해서 어찌 보면 사소해서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 규정조차 없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과연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그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형벌을 가져다 오는지를 정말 무겁게 진지하게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좀 이렇게 큼직큼직한 데서부터 작은 데로 들어오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 했던 그렇게 심각하게 간주하셨던 죄악들을 우리가 아유 그래도 어떻게 돌로 쳐서 죽입니까? 어떻게 그걸 잘라냅니까? 하고서는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러고서는 방치해두는 곳은 없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그런 것을 방치하다 보니 아이고 이건 뭐 죄이긴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다 살아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사소한 죄악들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또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합당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되는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성도를 향해서도 내 옆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합당하고 온전하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재판관에게는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되고 재판관이 무언가 판단을 하면 또 잘 따라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이 명령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큰 죄악임을 잘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어떠한 모양이든 취하지 않고 반드시 형벌을 가하고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함을 거룩함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도 주님 제가 잘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거룩한 모습으로 잘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들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온전한 입술의 고백을 그리고 온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섬기는 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